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2년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새롭고 희망찬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이 첫 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첫 주일에 비유의 말씀을 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비유로 말한다라고 할 때의 그 말의 의미는 더 쉽고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비유를 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유를 든다고 한다면 그 말의 의미를 더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비유를 들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주 농부의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는 그 당시에 사회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비유로 설명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더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통하여 비유로 설명하는 것, 더욱 풍성한 의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어떤 비유를 들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더잘 쉽게 이해할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제자들이 어부이기 때문에 호수의 이미지나 바다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비유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사회를 두고서 설명하고 비유를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복음에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더 쉽고 더잘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는 감추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 비유를 들고 있지만 너는 이 비유의 의미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라고 말입니다. 왜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지금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방편으로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의아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잘 듣는다고 한다면 더 훨씬 좋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적어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주께서 감추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감추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끌어오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전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알고 있지만 외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는 빼앗깁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을 가졌지만 완악하여진 사람은 그 복음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얻도록 해야만 합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안에 있는 나라 가운데 있을 때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됨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른바 사랑하는 아버지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로부터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옴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첫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품어야만 합니다.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주의 복음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30배, 6배, 60배, 100배로 자라갈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그 복음의 씨를 이해하는 자를 통하여서 천국이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씨 뿌린 자는 누구인가? 둘째, 씨 뿌린 자가 뿌린 씨는 무엇인가? 셋째,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자는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씨 뿌린 자는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고 너무나 설교를 많이 들어온 본문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결실을 맺는다라는 정도로 또 때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얻는다라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더 성경으로 가까이 가져가야만 합니다. 더 성경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마태가 다음에 기록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라고 하는 것들이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아마 주제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다 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들면서 조금 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밀하게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누가는 씨 뿌리는 자보다 더욱 씨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씨 뿌린 자는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시오라고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다. 즉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르침과 능력 행함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선포했습니다. 10장에서 능력 행함으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11장과 12장에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다양한 반응들을 또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이 이미 전하여졌고 그 전하여진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씨 뿌리는 자로서 나는 씨를 뿌렸고 씨를 뿌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를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은 설명하시면서 좋은 씨를 뿌린 자이며 그분은 곧 인자, 주님 자신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러한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앉아 계십니다. 즉 배에 올라가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변에 서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상에서 지리적으로 보면 사람의 음성이 약 91m 정도 들린다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91m까지 우리의 목소리가 다 들린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형적인 요소로 그렇게 들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앉아서 말씀하시지만 온 무리들은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그의 능력 행함, 말씀들로서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뿌린 씨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씨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으신 그 모든 씨를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씨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렸고 이 씨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씨에 대한 이해는 우리 설교 두 번째 대해 생각합니다. 둘째,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린 씨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씨를 뿌리고 계셨습니다. 그 뿌리고 계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지금 예수님은 씨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하늘에 관한 말씀, 킹 제임스 버전은 왕국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늘나라, 즉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킹 제임스가 말한 것처럼 왕국에 대한 말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왕국은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 천국은 무엇입니까라고 그렇게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 하늘나라가 나오게 되어지면 무조건 이제 죽어서 가는 그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세상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서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 역사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라, 왕국이란 단어가 언약과 연관하여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뭐 땅이 있고 뭐 영토가 있고, 뭐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의 나라고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라다라고 말할 때 언약과 연관하여 내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으로부터 취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어 남자와 여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을 나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여자는 타락하여서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나라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형제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나라에서 쫓겨나고 세상 나라를 세웠고 아벨 대신에 셋의 계열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셋의 계열은 가인의 계열과 혼합,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나라가 타락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건설하게 하시고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동안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홍수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 셈, 함, 야벳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때에 세상에서 여러 나라들이 생겼고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들도 역시 함의 후손들과 동화되어져서 온 세상이 타락한 것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람과 그 후손들 이삭과 야곱을 나라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을 당신의 나라 잠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라 삼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나라를 건설하시고 솔로몬 때 야훼께서 약속하신 지경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도 역시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더 쪼개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추방되고 이제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왔지만 지금 메시아가 오는 그 종말의 시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그들은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공동체로 모여졌지만 그들은 또한 점점점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의 나라들을 두고 제자들을 두고서 당신의 나라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조에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다라고 정당하게 고백한 것처럼 성경적인 증거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오는 나라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져오실 그 나라, 교회도 하나님 나라였고 그 나라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즉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은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천국이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령 천국이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이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 속에 천국이 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지금 교회가 너희 속에 임하여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천국 곧새 언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나는 내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그곳에 함께 모여 있는 너희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또 하나의 측면들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으로 설명하게 될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아마 두 가지 의미일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배에서 백성들을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들은 우선적인 직무는 사람들이 산 제물이 되도록 인도함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드려서 자기 백성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성경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를 지키는 일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은 정결한 사람들과 부정한 사람들, 곧 성막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성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제사장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가 접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되셔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성전에 접근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접근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접근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접근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접근할 수 없는 자들 중에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강경하게 말씀해버립니다. 바깥 어두운데 이를 울며 이를 갈미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규정해버립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만 합니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서 또한 제사장 나라로서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제사장 나라로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접근할 수 있는지 누가 접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식을 이해하듯이 그런 방편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관한 씨를 이스라엘 땅에 뿌렸습니다. 그들은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한 그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이미 제사장 나라로서 받았던 것입니다. 전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그들이 더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떤 씨 뿌린 자의 비유, 농부처럼 행하는 그것을 가지고 설명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너희는 이미 이 내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내용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갑니다. 셋째,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에 마음으로 동참하는 자가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씨를 뿌리는 인자의 씨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아니면 마음의 안녕을 누린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이야기라고 한다면 차라리 인간의 경륜을 들어도 그 정도 안정은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적인 복이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안녕들 꼭 성경이 아니라도 어떤 사람들 받아갑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하늘나라에 관한 복음을 깨닫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다른 언어로 이 복을 받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누가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듣고 이를 굳게 잡고 인내하여 지키는 자라고 이해합니다. 즉 말씀을 굳게 잡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굳게 잡는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마가는 이 비유를 들어서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즉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하늘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고 그 하늘에 관하여 전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동참하는 자, 즉 이해하여 동참하는 자,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씨 뿌리는 자로서 씨,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너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할 때 왜 이런 방편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이것이었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다른 이방은 개와 같고 다른 이방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은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야훼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사장 나라의 측면은 이미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이죠. 만약 이방인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과 다른 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혈통종 이스라엘만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복에 거는 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역을 말씀하셨을 때에 창세기 17장 12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언약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너희에게 할례를 할 것인데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보면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말씀하지 않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가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의 이해는 어떠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져오시는 나라 아브라함적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두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며 그 복음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씨를 뿌린 그 나라에 대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탕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분명한 구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인적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성취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만약 유대인만 선민이면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만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집안에 있던 그 첫째 아들이 끊임없이 둘째 아들이 들어옴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 너는 내 집에 있을 때가 모든 걸 받았거니 와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를 배척한다면 그는 그 가정에서 배척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 나라로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구별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세상 가운데 주님은 부르심을 가져옵니다. 그 백성에게 주님의 복음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정말로 제사장 나라로서 주의 백성 즉 참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힘차게 외칩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주님의 왕 되심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하늘나라인 교회 안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 삶에 대한 풍요로움을 이해하십니까? 이 삶에 대한 기쁨을 이해하십니까? 이 삶에 대한 안식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마치 노아의 홍수시기에 바깥에 물이 넘실거리지만 방주 안에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였던 그 방주 안에 있는 안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브라함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루어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선지자들이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어인들이 보기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행할 수 있고 어떤 유대인은 여전히 서원을 하여서 나시린 규약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의 법대로 살아도 문제되지 않는 그 시대의 복음, 그 시대의 복음을 뛰어넘어 이제 우리는 정말로 유대인과 정말로 이방인들이 구별되지 않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은 주의 백성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참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미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에덴이 연상되십니까? 에덴에 내 근원의 강이 있고 그 강이 흐르는 말미암아 생명이 넘쳐나는 그 에덴의 모습. 주를 받아들이고 주 앞에서 있는 주님의 나라를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나 너희가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봄으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해야만 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해 새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보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두고 찬양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음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제사장 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선포하고 더 나아가 누가 그 백성에 머물 수 그 백성 가운데 머물 수 있는지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누가 그 교회에 회원되어지고 누가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야 하고 그리고 그 섬김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에 대해서 발견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씨를 뿌리면서 그 씨 하늘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올 한 해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서 제사장 나라 되어지며 그 교회에 머물러 있기로 절규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아멘.